VOA 세계 뉴스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지난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두 장성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해 여러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전화통화 사실을 일주일 뒤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요청에 따라 브라운 합참의장이 해당 통화 사실을 앞서서 발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합참의장 간의 이번 통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러시아가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현재 26세 이상인 우크라이나군 징집 대상을 더 젊은 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이해한다면서도 18에서 25세는 참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소집 연령을 27세에서 한 차례 낮춰 현행 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가자지구의 모든 인도주의 지원기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학교, 의료시설, 지원물자 비축용 창고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명구조 지원 역량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보다 더 잘 갖춘 곳 역시 없다면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체 불가의 생명줄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지난 1일 인도주의 물자 전달과 관련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경 지역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감시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네스 켈러마드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 피상적이거나 정치적 또는 선별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서 약 6개월에 걸쳐 가자 내 사건과 100여 건의 이스라엘 관리의 진술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5개 항 중 살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치적, 정신적 피해 등 이스라엘에 의한 최소 3가지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이 집단 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대량 학살을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자행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은 44,532명, 부상자는 105,538명입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이 1일 단위로 최신화해온 이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이 오늘 필리핀군에 해상 공중 감시 자산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엔도 카지아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와 에니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이 2024 회계연도 공식안보지원 계획에 관한 외교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공식안보지원 관련 지원금은 16억엔, 약 1,065만 달러 규모로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이 해양 영역 인식 경량 개선을 위한 고강도 선체형 고무보트, 해상 레이더 체계 및 기타 관련 장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리핀 공군에는 항공 감시 레이더 체계가 제공되며 이는 일본이 필리핀 공군에 처음으로 제공하는 완성품 방위 장비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남중국해와 루손 해협을 포함하는 중요 해상 항로에 접해 있는 필리핀이 영내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해군과 공군의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번 OSA를 통해 양국 간의 안보 협력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은 중국군 함정과 항공기들의 활동과 관련해 각각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원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데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모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네, 탄핵 표결을 7일로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죠?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구태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절대 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야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의원 총회가 끝난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며 국무위원, 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권은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직접 반응은 없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위헌, 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한국 내 언론에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홍보 비서관실은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점을 들어 여당 내 균열 가능성도 점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권이 여당 의원을 설득할 시간도 없이 탄핵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당과 그 지지자들의 트라우마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시켜서 2016년에 재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부결로 맞고 보게 되겠죠.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는 23.0%가 나왔습니다. 또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에 탄핵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결국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위법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 이 탄핵까지 받아들이느냐, 요구하느냐, 이제 관건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키는 여야가 쥔 게 아니고요.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밝힌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5일 체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담화 혹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국 중 하나라면서 전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에 거듭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let me just say this. 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 This is one of our closest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이어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에 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따랐다며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지난 3, 40년 동안 특별한 성공 이야기를 써왔다며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한 이야기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증폭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 has been an extraordinary story, an extraordinary success story over the last three or four decades.
이어 올해 3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가졌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3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한국 관련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우리는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쟁, 이견, 정치적 견해 차이는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계엄령에 대한 정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계엄령이 철회되고 정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외교장관과 이번 상황을 논의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아직 통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는 꽤 정기적으로 통화한다면서 조만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표결을 한 뒤 한국 헌법 절차에 따라 철회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4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상황에 우려했다며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한국 국민이 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그 국민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한국과 동맹, 한국 국민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고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해제됐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령이 발령돼 해제되는 순간까지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소통을 유지했다며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데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마크 켈리 의원은 4일 어제 깜짝 놀랐다며 정부에 있는 사람 대부분도 계엄령 선포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surprised yesterday. I think as most of the folks in our government, it was pretty surprising.
민주당 소속의 켈리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등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그 관계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켈리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선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a concerning situation. I'm monitoring it closely and trying to get a clear assessment of exactly what happened.
이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은 미국과 우리의 안보 이익 그리고 영내 안정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와 안정, 법치를 유지하는 해결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to us and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to the stability of that region. S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우리 모두는 계엄령 결정이 번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all glad that martial law decision was overturned.
이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계엄령 해제에 동참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미국의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인 의지는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선택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후폭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re were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that were shocked and appalled by that choice. And I didn't understand why he made that choice. And now things.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한국은 이 상황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에서도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미한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3일 계엄 해제 후 VOA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수십 년 동안 번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영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 지역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질서가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도 이날 계엄 해제 후 VOA에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굳게 믿고 있다며 그들이 이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 한국 국민과 선출직 대표들의 회복력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기도 한 베라 의원은 특히 다음 단계가 고려되는 가운데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과 우리 양국 간의 동맹에 대한 나의 의지는 변함없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고 오전 5시경엔 국무회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 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마련돼 있고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w there's a series of procedures in place to kind of react to what happened there and they'll be toing and froing between the main parties in Korea.
이어 이 극적인 발표는 이곳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측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담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로 향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개발하려는 능력과 일부 고급 역량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주고 있다며 양국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You've got North Korean munitions going to Russia and in return Russia's sending back know-how and capacity and some of the more high-end.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더욱 통합돼 우리의 총체적인 산업력이 경쟁국 혹은 적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그 외 제한 조치를 통해 이들 행위자들의 움직임을 방해 혹은 축소,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n semiconductor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we've developed a suite of industrial policy tools that are stimulating a revolution.
우리는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 역량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일련의 산업 정책 구도를 개발했고 이러한 도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이나 LG, 현대를 미국에 유치한 것처럼 한화와 같은 한국 또는 일본 조선업체를 미국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투자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특히 군함 건조와 수출 정비 분야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의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이 같은 염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독일이 한국의 계엄령 해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관계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4일 안토니우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계엄령 철회를 환영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welcomes the rescinding of the martial law decree and continues to follow the situation closely. Of course, he's very much aware.
스테판 도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전날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들이 작동하고 계엄령이 철회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계엄 포고문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데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stand wherever in the world, whenever we stand for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the media to do its work. I think everything.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48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면서 계엄령이 철회됐고 현재 한국에서 언론은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 발표한 6개항의 포고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14조에 따라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독일도 한 목소리로 한국의 계엄령 해제 소식을 반겼습니다. EU 대변인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을 거부하는 표결을 한 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종료 발표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end of martial law indicates South Korea's ongoing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이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현재 관련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정치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제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야당의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해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4일 VOA의 관련 질의에 션세벳 NSC 대변인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글을 인용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앞서 백악관 NSC 대변인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되돌리고 이를 종료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아있던 한국 버스가 또다시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 시내에선 한국 버스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무단 사용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BOA가 4일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고지 동쪽 구역에 있던 버스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차량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차고지가 맨 바닥을 드러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BOA는 지난달 1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차고지의 서쪽 지대에 있던 버스가 일제히 사라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2주 만에 동쪽 구역의 버스도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또 중심부에 있던 버스도 지난달 초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빈 바닥의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량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약 8년이 지난 최근엔 130대 정도만이 차고지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버스 여러 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은 한국 버스는 100대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올해 2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 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버스 약 85대를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개성 시내로 버스를 옮긴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지난달 개성 시내에선 한국 버스가 발견돼 주목됩니다.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달 20일자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가 개성시 서쪽 지역 한 건물 공터에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에어로시티 버스는 지붕 앞부분에 에어컨이 돌출돼 있어 일반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버스와 구별됩니다. 이날 위성사진은 개성시 서쪽 일부분의 모습만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부가 제외된 외곽 지역에서 버스가 발견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바깥 지역으로 버스를 재배치한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선 최근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는 지난달 개성공단 중심부와 북쪽 지대의 공장 공터에서 가로 30m, 세로 약 15m 크기의 직사각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작지 않은 크기로 볼 때 많은 양의 자재를 쌓아둔 것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간이 건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9월 개성공단 도로 약 21곳의 횡단보도가 새롭게 도색됐고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는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아울러 개성 쪽 기존 출입구는 새로운 형태로 재건됐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거나 본격적인 재가동을 준비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운영됐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어제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러 간 새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 천여 명가량의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중고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의 선박 구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주함산 1호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함산 1호는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창다 219호였지만 지난 2022년 8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주함산 1호가 2년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함산 1호가 IMO에 등록되면서 주함산 1호에는 새로운 IMO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전까지 주함산 1호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만으로 운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MMSI만을 보유한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로의 기항이 불가능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각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IMO 번호를 의무적으로 발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함산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천구역 소재 잠룡 쉬핑 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2022년 8월 16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함산 1호는 중량 톤수 499톤의 소형급 선박이며 건조연도는 2003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창다 219호로 운항되다가 2022년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함산 1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6척과 올해 6척 등 총 5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 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죠?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 6개 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탄핵 사유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탄핵 소추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제출됐는데요. 탄핵의 이유로는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또 5조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을 해야죠?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했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과거 보수파가 탄핵 문제를 잘못 처리해 정권을 내준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016년 12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엄청난 갈등을 겪어서 거의 괴멸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가고 또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부정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그리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당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은 10일에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7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두 개의 표결을 같은 날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탄핵 여부는 결국 국회 표결을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계엄 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야당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거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냐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엄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영현 국방위원장은 국방장관은 4일 사퇴했습니다. 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4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밖에도 광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전국 주요 도심지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후폭풍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바람은 대체로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안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남포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수풍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강계 구름 많다가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용년 구름 많다가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사리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신계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장진 구름 많다가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7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평강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삼지연은 구름 많다가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1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습니다. 먼바다는 한때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 먼바다는 하루 종일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11.9% 감소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5일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전월 838억 달러에서 738억 달러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적자 감소는 반도체와 원유, 소비 제품목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10월 총 수입액이 3,396억 달러로 준댔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0월 무역수지 적자를 748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10월 수출액도 자동차와 산업용품,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9월보다 43억 달러 줄어든 2,657억 달러로 1.6% 감소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이같이 더 크면서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22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무역 적자 감소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필리핀군의 해상 공중감시 자산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엔도 카지아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와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이 2024 회계연도 공식 안보지원 계획에 관한 외교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공식 안보지원 관련 지원금은 16억엔, 미화로 약 1,065만 달러 규모로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이 해양 영역 인식 역량 개선을 위한 그리고 해상 레이더 체계 및 기타 관련 장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리핀 공군에는 항공감시 레이더 체계가 제공되며 이는 일본이 필리핀 공군에 처음으로 제공하는 완성품 방위 장비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을 포함하는 중요 해상 항로에 접해 있는 필리핀이 영내 안보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해군과 공군의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번 공식 안보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은 중국군 함정과 항공기들의 활동과 관련해 각각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용해 아시아 지역 기준 이날 아침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뒤 같은 달 10만 3,619달러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의 개당 종가는 10만 1,9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급상승세를 보여온 비트코인의 가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압승한 뒤 4주 동안에만 50% 넘게 상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국가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쌓겠다고 밝히는 등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두드러진 점 등도 기록적인 비트코인 상승세의 원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6년 전 탄생한 이후 탈중앙화 금융 개념을 대중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자산 생태계가 주류 금융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해당 화폐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채굴 등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정부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해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지난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두 장성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 분쟁을 포함해 여러 국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화통화 사실을 일주일 뒤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요청에 따라 브라운 합참의장이 해당 통화 사실을 앞서서 발표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러시아가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26세 이상인 징집 대상을 더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이해한다면서도 18살에서 25살은 현재 참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소집 연령을 27살에서 한 차례 낮춰 현행 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5일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위산업체 13곳 등에 무더기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들은 중국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중국 입국 또한 금지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과 타이완 무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